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이 두발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cm 넘게 머리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복장 규제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검은색 구두만 신었어야 했어요. 당시는 그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고 되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발 제한, 복장 제한이 있었던 게뭐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창 좀 외모에 관심 있고 예민할 10대 나이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입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입던 거 입고 또 머리도 짧으니까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 강제로 바리깡으로 머리가 밀리고 잘리고 그래서 삭발을 해야 했던 경험까지도 제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통제받고 이렇게 제한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한과 통제는 백해 무익한 것인가? 도움되는 게 없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적절한 제한과 통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적절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제한과 통제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큰 유익을 여러모로 주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생각해 볼게요. 교통신호와 교통규칙. 교통신호와 규칙은 우리의 이동을 제한시키지만 이로 인해서 도로에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동 가능해지죠. 오히려 제한이 없으면 혼란과 사고가 발생하는데 좀 예외인 나라가 도시가 있습니다. 예, 런던이죠. 그 무단횡단이 법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주저주저하면 예의가 아닌 저도 적응이 아직 안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외부적인 제한과 통제 말고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통제를 함으로써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요즘에 운동으로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왕왕 만나거든요. 그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위해 잠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그리고 식사도 좀 제한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얼굴도 더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활력 있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은 조금 더 강도 높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통해서 최고의 기량과 성과를 얻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동료 선수들 또는 감독들로부터 또 팬으로부터 오랫도록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결같은 이런 자기 제한 행위,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격한 식단 조절, 규칙적인 수면과 훈련, 일상적인 즐거움의 포기, 그러나 이것은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 선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그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볼때 문제는 제한과 통제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적절한 제한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더 완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인지 시작하는 첫책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시작을 합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사이의 경계를 먼저 선명하게 그어줍니다. 선악과를 두고 질문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선악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엄청난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제한시키십니다. 그 제한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에덴의 모든 풍요를 자기 것처럼 분명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제한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정확한 표지였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동산 구석에 있지 않고 한중앙에 있었던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릴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 동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는 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경계로 정하여 주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선, 분명한 선 안에서 행복을 분명히 누렸죠. 그런데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내밀었던 카드가 무엇이었죠? 너 그 선을 넘어가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완성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셨던 그 선을 넘어서고 오히려 그 선을 창조주의 횡포, 창조주의 억압, 부당한 통제로 인식하도록 사탄이 이것을 비꼬고 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하자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선이 무너지자 그들이 생각이 어두워지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다 주고 생색내지 않으셨잖아요.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 주신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넉넉함을 사람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치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점점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문제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유혹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해. 네가 좋아? 그럼 너 해. 네가 싫어? 그럼 하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고 네가 싫어하면 그게 악이야 라고 너가 마치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세상은 주입하고 가르쳐요. 하나님? 너 뭐하러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의 통제, 그분의 뜻, 그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선을 다 지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행복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마치 무자비한 폭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든 매체를 통해 그려내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이러한 죄의 본질은, 그 죄의 핵심은 이것이죠.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는데 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너의 인생의 왕노릇을 해야 넌 행복할 수 있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거짓말이며 이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죠? 원래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인류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한심도 한숨도 근심도 걱정도 없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왕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분이 그어준 선 안에 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완전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속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필요하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술이나 담배, 뭐 마약, 뭐 섹스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율법적으로 그들을 엄청 정죄했어요.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는 그들을 굉장히 정죄하는 눈빛으로 생각했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존재라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저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고 신음하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중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 안에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주님을 향해 갈망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무언가에 중독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힘들 때 찾는 것, 내가 기쁠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럼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찬탈하여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았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된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 죄로 인해 비극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로 죽은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원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홀로 사는 삶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포장하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늘날도 계속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러면 너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너가 왕이니까 너 인생, 너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나님 자리를 사실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넘어갔죠. 그러면 사탄의 말을 따라갔으면 사탄이 뭔가 책임이라도 져주면 되는데 사탄 책임집니까? 아니요. 그 비참함에 이제 내가 속아서 내가 망가지고 나서 사탄에게 가서 따져봤자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 양심이 그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괴로움 겪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다른 번역을 보면 그 네 문제야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일 때는 언제고 사탄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당해라. 이건 너 책임이야. 너가 당연히 이건 네 책임을 네가 져야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사탄도 정죄했겠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네가 사랑하고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사탄은 역시 정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는 구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미 그럴 거라고 말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베드로에게는 구원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는 일생 일대의 큰 유혹과 시험 앞에 마주서게 돼요. 모두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을 기대했어요. 오랜 시간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요한을 바라볼 정도로 요한의 설교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을 향한 그의 영향력도 엄청났지만 요한을 향한 그 대중들의 그 지지와 기대와 호응도 엄청났어요. 근데 이때가 위험할 때죠. 사탄은 이때 아마 요한에게 에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사탄은 그러거든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줄게라고.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인정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 영광 조금만 취하면 안 되나라고 요한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한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여 준 자신의 경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아,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극찬을 하셨던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요한은 자기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대하도록 하는 그 성도들도 요한이 지켜주었어요.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명도 그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진짜 진가가 여기에서 발휘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안, 자신의 경계와 한계, 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그림 언어로 잘 정돈해 놓은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통제된 힘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 그 준마 있죠? 정말 힘이 센 말, 막 근육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피부는 번쩍번쩍 빛나고 달리면 막 윤기나는 헤어가 막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말 있죠? 예. 네. 근데 그 말이 주인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그 줄에 잠잠하게 서 있는 대기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다. 통제된 힘이 곧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보면서 와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그가 지금 나약하고 뭔가 의존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거기까지 가서 멈추고 가라고 하면 아무리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올곧게 가는 저는 이 통제된 힘이 요한에게서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사실이에요. 뭐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더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롤을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그 아들, 귀한 아들, 독생자를 대가를 치러 주고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너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를 그냥 이제는 네 힘으로 스스로 너 이거 열심히 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떠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다가 불러서 일시키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지도 않으셨고 일꾼이 없어 여러분들 데려다가 일꾼으로 부리려고 부역자로 쓰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그리스도 역할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신 것은 너 이거 열심히 좀 해봐, 성과를 내봐가 아니에요. 너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으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 여기서 되게 참 요한에게 푹 빠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5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마음이요 하나 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얼마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그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모두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적당히 그냥 아니에요 하지 않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답했대요. 여지를 두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철저하게 자기는 비우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진짜 멋있는 남자죠. 그러면서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뿐이야. 근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정말 진짜이신 그분이 곧 오셔. 그분은,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야. 그는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아멘. 여러분, 물 세례가 요한이 할 일이라면 불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불 세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시키시고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보고 불 세례 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맡기신 것,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는지 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제가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구원자가 계시고 그 구원자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게 진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찬양할 때 호산나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리더 셀 모임에, 아, 리더 셀, 아, 저 온 지 한 달 반이 아직 한 달 반 조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화요일 셀 리더 모임, 네,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럼 마음이 막 가벼워지지 않으세요? 셀리더분들 가벼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세례를 세론들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도 아직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때우잖아요. 우리가 셀리더를 기도로 합니까? 가서 만나고 직접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야 될 소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거짓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죄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다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것은 나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나랑 같이 하자라는 사랑의 초대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저의 사역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실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마치 제가 홀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는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짊어진 듯 그렇게 무겁게 사역하던 때가 저한테 있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제 책임이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이 소그룹을 제가 이렇게 섬길 때도요,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빡빡하게, 빽빽하게, 틈없이, 공백없이 말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막 약간 쿵쿵쿵쿵거리고, 아, 이게 되게 썰렁해지면 다 내 탓인 것 같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꽉꽉꽉 채우는데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뭔가 제 좀 만족되지 않으면, 아, 이거 내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자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공간을, 그 모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의 경우는 지식을 거기에 막 쌓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있죠. 야, 봐봐. 성경에 이런 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지식을 막 쌓았어요. 성경의 지식은 거룩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 지식만 갖다 쌓아놓는다고 자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말씀은 믿음과 결부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그냥 하니까 어떤 열매가 생기겠어요? 저와 같이 있던 지체들, 섬겼던 교회 머리가 커지겠죠. 근데 머리가 커진다고 믿음도 같이 커지냐? 이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이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왜 기쁘진 않은 거죠? 근데 왜 자꾸 나는 힘든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내가 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나의 열심으로 꽉꽉 빈틈없이 시간들을, 사역들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 하나님이 일할 룸을 제가 드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물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룸을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제가 달라졌어요. 전 요즘에 진짜 저처럼 여유로운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셔도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약속을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령님보다 어떻게 잘 가르쳐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약속 우리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로, 아, 화요 그 셀 그거 리더 모임에서 내가 조금 졸아가지고 못했어도, 내가 그거 못 알려줘도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모임은 주님의 모임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 저는 좀 이렇게 절었어도 주님은 정박 때리실 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빨리 셀 모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여유가 생겼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 안에는 그래서 점점 더 여백이 많아져요. 바빠지면 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룸을 나는 마련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탄은 It's your responsibility라고 네가 당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안으셨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에겐 구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복되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죽었던 저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열심과 나의 최선과 이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 힘으로 내 개인기로 사역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전 부담 없어요. 이 밤에도 제가 앞에 섰다고 부담 없어요. 저는 그냥 물세례까지가 제 역할이고 이 밤에 불세례는 여러분의 믿음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는데 전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짊어졌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그 사탄의 속임에 졌던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는 멍에를 메면 가볍고 쉽다는 것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정말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럼 기도가 달라지고 전도도 달라져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런던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저는 그냥 전할 테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열심히 할 때는요 전도지하고 나만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런던도 보고 런던 이런 데가 있었어? 전 소호 이런 데 가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민아, 너가 할 일이 뭔지 알아? 너가 할 일은 그냥 지금처럼 나를 보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거야. 나의 사랑을 받고 그냥 그걸 흘려보내는 거야. 너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야. 네 안에서 그런 게 안 나와. 너가 지식의 원천이 아니야. 너가 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야. 너가 생명의 원천이 아니야. 너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야. 근데 너의 자리를 알아. 그럼 저는 서운하지 않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시편 16편 6절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는 것, 내가 메시아가 아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시간 이 밤에 전 정말 한 번 더 외치고 싶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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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단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건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자유가 제한되냐고요? 내 자유가 내 누리던 모든 즐거움들이 다 억압받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그분의 아래 들어가면 그분의 통제와 억압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 두렵나요? 사탄의 속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어요. 남과 다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말 나로 살고 싶다. 그리고 진짜 재밌게 살고 싶다. 인생 기쁘게 살고 싶다. 메마르지 않는 감격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열심히 하는 것 그쳐보세요. 조금.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세요. 그 믿음의 삶이 뭔가를 다시 고민해보세요. 주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절대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그 제한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좀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혹시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사역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역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찬양할 때 너무 즐거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메말랐는지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용쓰고 애써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구원자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 저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전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에요. 받아야 넘쳐 흘러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게 먼저예요. 이 시간 정말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